9.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마태오복음서 26장 69절에서 7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66절에서 72절, 루카복음서 22장 54절에서 62절, 요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대사제 저택 문간에서 요한복음서에서의 첫 번째 부인. 요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재빠르게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56절 참조. 시몬 베드로는 공포의 회오리에서 제정신이 들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직한 베드로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른 제자는 잡혀서 결박당하여 끌려가시는 주님을 참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와의 관계로 보아 그가 요한 사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무리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카야파 대사제의 저택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익숙한 걸음으로 대사제의 저택 안으로 선뜻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대사제와 친분이 있었지만 대사제의 친척이나 친구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티나의 풍속은 어느 집의 마당이든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릴레아 호수의 어부인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이 예루살렘의 대사제와 아는 사이였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설은 그 당시 유다인들의 사회에서는 계급차별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티베리아스 호수의 한 어부가 예루살렘의 대사제와 어떤 친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뜰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사제 저택 문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제 저택 안에 들어간 요한은 베드로가 보이지 않자 그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다시 저택 문 밖으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부탁하여 베드로를 대사제 저택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으리으리한 대사제의 저택에 생전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멈칫거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어설프게 들어갔습니다. 문지기 하녀는 요한의 요청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여성으로서의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문지기에게 흔히 있는 책임과 경계심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의 어색한 태도를 눈치채고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7절. 가뜩이나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행히 문지기 하녀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들킨 것이 아님을 알아챈 베드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지기 하녀와 번거로운 문답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질문자가 기대한 대로 아니요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7절. 단순한 애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사제 저택 안에서 공간 복음서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 마태오 복음서 26장 69절에서 72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66절에서 70절 루카 복음서 22장 55절에서 58절 베드로는 남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종들의 무리 속에 섞여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불빛에 반사되어 잘 보였을 것입니다. 당황한 태도 때문인지 혹은 그의 갈릴레아 사투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대사제 저택의 하녀 한 사람이 베드로가 갈릴레아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69절 마태오 복음사가는 하녀들이 예수님을 갈릴레아 사람, 나자렛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얼떨결에 대사제 저택 안까지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경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는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녀의 질문을 받자 깜짝 놀란 베드로는 상대편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몸짓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68절 베드로의 대답은 용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아직 엄밀한 뜻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태여 제자인 자신을 드러내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녀들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대사제 저택 안뜰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는지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정체가 발각되어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져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빠져나갈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택 바깥들 대문 근처에서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큰 목소리로 떠벌렸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71절 참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봐 공포감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키워준 자기 스승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72절 베드로는 뜻밖의 튀어나온 자기 말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를 취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맹세한 거짓말 공관 복음서에서의 세 번째 부인 마태오 복음서 26장 73절에서 74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70절에서 71절 루카 복음서 22장 59절에서 60절 베드로의 사투리를 알아챈 듯한 질문에 대하여 극도로 흥분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릴레아 사투리로 내 말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 하며 거침없이 맹세하였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74절 참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베드로의 사투리 발음 때문에 갈릴레아 사람임이 탄로나고 만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을 알 수 있소 하고 베드로를 추궁하였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73절 참조 평소에 유다인들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지방 사투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갈릴레아인이 어느 날 한 유다인에게 아무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소? 하고 물었습니다. 유다인은 어리석은 갈릴레아 촌놈이로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올라타는 하모르, 당나귀인가? 마시는 하마르, 포도주인가? 입는 아마르, 모직 옷인가? 먹는 임마르, 양인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하고 놀렸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과 갈릴레아 지방 사람들은 같은 아람어를 쓰면서도 문법이나 발음이 약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레아 사투리를 직접 썼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말을 하였지만 억양 때문에 갈릴레아 출신임이 바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애써 사투리를 감추려고 했어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에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사투리를 고칠 가능성이 없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허둥대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을 부인하리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걸음을 재촉하여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요한복음서에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요한복음서 18장 18절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대사제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저택들 안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4월 밤은 춥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추위를 피해 불을 쬐려고 하기보다 남의 주목을 받지 않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태연한 척 경비병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모닥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5절 베드로는 즉시 나는 아니오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5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처신에 대하여 은연 중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더욱 겁에 질려 다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자른 말코스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적개심이 솟아나서 느닷없이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6절 참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사제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다는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더 위험한 죄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는 다시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뉘우침 마태오복음서 26장 74절에서 7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72절 루카복음서 22장 61절에서 62절 예수님을 신문한 카야파와 최고의회는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예수님은 대사제 저택의 안뜰을 나와서 대문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며 마르코복음서 14장 71절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서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잘 들어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8절 참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금요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 서글픈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4월 초순경에 첫 달기 우는 시간은 새벽 2시 반경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궁지를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베드로의 말과 표정을 보고 들은 예수님은 비감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긴 눈물이 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고인 눈과 마주치자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엉겹결에 대사제 저택에서 뛰어나와 통곡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흘리는 그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간 베드로의 뺨에는 두 줄기 눈물 자국이 패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찢어지는 심정으로 슬피 울었던 그 장소에는 오늘날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이나 체념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뉘우침의 눈물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였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8절 참조. 이 사실은 네 복음서에 모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세 번이나 나다 하고 자신을 밝히시며 체포되신 것과 대조됩니다. 요한복음서 18장 4절에서 8절 참조. 요한 세례자가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세 번 증언했던 이야기와 요한복음서 1장 20절에서 21절 참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세 번 반복했던 이야기와도 상응됩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7절 참조.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른다고 대답한 상대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은 아마도 문지기 하녀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세 번째 대답은 유다인 지도자들의 종들이 한 질문에 대답한 것일 듯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사가와 달리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였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조금 경감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일곱 번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억지로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은 장소가 적어도 세 곳이고 각각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몇 번인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곳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화살처럼 날아다닙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이 질문하는 화살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묻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또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변호. 비극이 벌어진 이날 밤 베드로의 애통한 행위를 변명해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베드로를 깊이 동정하였던 예로니모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자취를 감추었으나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안위를 걱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 스승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걱정조차도 애정의 표시입니다.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베드로는 그날 밤 갑자기 닥쳐온 공포로 말미암아 사리 분별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끝까지 경호하고 돕기 위하여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주님도 자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이 최고의회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카야파의 질문에 당신 자신을 증언하며 불꽃 튀게 대결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존경하는 스승을 편들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을 모든 복음사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들이 저술된 시기는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그의 장렬한 순교의 회상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복음사가들이 특히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제자인 마르코가 이 사건을 거리낌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겸손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한편 복음사가들이 지녔던 엄격한 성실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복음사가들의 기록은 그 핵심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상세히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사가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록했을 것이고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최고의회에 끌려가신 이야기의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